같이 팀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개념 상담사가 될 때 개념 자체는 팀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과정이 상담 전체 과정이 8단계가 돼 있어요. 그 8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를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눠서 그래서 상담사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상담사를 받기 위한 전체 과정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세미나가 있고 강의 또 실습이 그래서 상담 사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내리실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루는 얘기는 이 부분을 다루시게 될 거예요. 중간에 뭐 이번 달은 했는데 다음 달은 바빠서 못 듣겠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체가 원래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중에 한 구간을 같이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같이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강의와 여기서 세미나를 하고 또 이쪽에서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상담을 해야 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짬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계획하는 바는 좀 강사를 좀 키워서 우리들 중에 외부 강사는 성경 상담을 모르니까 우리들 중에 강사를 키워서 세미나는 좀 말발이 좋으신 언변이 있으신 그 부분을 좀 세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체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과목들이 이제 우리 처음에 배우는 게 가정 상담입니다. 뒤에서 잘 보이세요? 네. 가정 상담 처음에 배우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걸 연결시키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정에 대해서 뭔가 가정 상담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세 개로 나눠요. 부부 상담, 부모 상담, 그다음에 자녀 상담. 가정 내에서 처음에 이제 부부가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근데 그건 아직 자녀가 어린 거예요. 근데 자녀가 커가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상담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함께 가정 상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나면 배우는 게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은 그대로 이어가는 건데, 가정 내의 대화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대화, 혹은 학교에서의 대화,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대화, 영역이 이제 확장되죠. 사회적인 대화까지. 그럴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어나가는. 그 다음에, 대화법을 배운 다음에,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은 결국은 이제 합의의 문제예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허락하셔야 되고, 부모도 허락해야 되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대화법으로 준비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수준에서 이제 진로를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방법은 교회 사역인데 교회에서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에서 어떻게 성형 상담을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담 전문법 그다음에 성경 연구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세미나 수준의 세미나 수준의 그런 구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강의 수준의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을 역사, 보통 사실 여기에 물을 타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장 상대는 내용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하면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실 거예요. 이게 묶어두려서 이걸 만든 거예요. 전부 근원을 올라가시게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지난 학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 강의 수준의 과목을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했죠. 네,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정수 목사님 어떠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좀 어려웠죠. 네.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이론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개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방법, 역사, 보통 다 과목 자체 이름이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성경을 상당하게 필수 과목들이에요. 이걸 배워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실습으로 넘어가면 실습에서 문제 진단법 우리가 이제 오후에 2학차 이상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1학차 분들은 배우실 수가 없고 2학차 이상으로 문제 진단법 그래서 각 문제를 어떻게 무슨 유형의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연결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다루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사례들을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발전까지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사례 연구법 그 다음에 상담 훈련법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고 영어 상담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에서도 이런 상담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 상담법에서 뭐 그 다음에 우리 상담학교가 또 하고 있는 그 영어 학교가 있거든요. 영어 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아, 실습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쓸 수는 없어요. 여기서 배운 거는 꼭 아는 사람들 한도 내에서만 쓰셔야 돼요. 여기서 배운 것을 막상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날것이기 때문에 뭔가 포장돼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들으면 아 그건 관계 문제야. 그건 사실 보니까 몸의 문제인데 혹은 아 그거는 순위의 문제야.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어이없이 컴퓨터 중독이라서 시간 관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관계의 문제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관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심층 문제라고 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 개인적인 대리전,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시댁과 처가의 대리전을 하는 더 심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도 깊은 물은 거꾸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눈이 열리고 그런 게 막 넓혀지고 다른 사람도 훈련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딸을 상담했다면 그다음에 딸을 상담자로 훈련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들을 일단 상담해 주었다면 아들이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훈련시키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상담할 수 있게, 아들이 상담할 수 있게, 딸이 상담할 수 있게, 남편이 상담할 수 있게 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일으켜줄 수 있는 분야로 확인해주면 그럼 사실 그게 부모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실습 단계에서 공부해서 영어라는 이런 학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 하여튼 영어가 이제 이런 분야 하기 제일 좋아요. 수학은 좀 어려워요. 과학도 좀 어려운데 영어는 딱 여기에 잘 맞아요. 여기에 이제 감정과 욕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유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습해서 다 배우시게 됩니다. 세대상담, 중독상담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교재를 담당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으로 넘어가면 그 사역은 이제 교재가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그냥 같이 참여해서 배우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담 사역에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인턴이 되는 거예요. 인턴 상담사가 돼서 그 전까지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턴 우리 이제 명칭으로는 간사가 돼서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차트를 쓰고 또 어떻게 상담을 접대를 하고 상담 응대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서 이제 세션에 참여하는 거죠. 성경 세션, 음악 세션, 기도 세션, 미술 세션 각 과목들에 뭐 이건 최소한 좀 달란트가 있어야 돼. 하던 분이 해야지 그
그래야 이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 세션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좀 잘하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 세션을 잘 이제 응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그럼 지금은 피아노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드럼을 쓸 수도 있어요. 혹은 기타를 쓸 수도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그거를 잘 이렇게 하면 그 기도 은사도 되게 방어만 받아서 그렇지 통변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통변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어요? 방언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통변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통변을 통변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의미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통변 자체가. 안 그러고 방언은 되는데 통변이 되기 시작하면 남의 기도가 들리거든요. 내 기도도 막 들리고. 근데 이걸 목적이 없이 듣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통변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목적을 가질 때 통변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방언할 줄 아니까 통변까지 잘 준비되면 기도 세션에 동참하셔서 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해오는 거랑 정확히 일치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통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럼 이제 이건 뭘 대응할 수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귀신 들린 사람 상담하고 혹은 장애자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귀신 들린 상담을 상담해서 이제 이 기도 세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중요한 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리고 이제 미술도 역시 이제 활동의 하나로, 미술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치료 핵심은 알아내는 데 있어요. 그 미술치료에 알아내는 거는 다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저는 부모님께 고민이 있어요. 저는 뭐 아픔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될 걸 그냥 애써 미술에서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미술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션을 하는. 그래서 정확한 미술치료, 심리학적인 미술치료, 심리학적인 음악치료랑 우리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쪽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상담,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내용을 잘 공부하세요. 어디로 가셔서 시험을 치르시냐 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란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상담. 시험이 이제 오픈이 되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닫힌 거고, 나중에 이제 오픈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다음 질문의 답은 정답 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그럼 여러분의 성적이 나와요. 그 성적으로 70점이 넘으면 패스하는 거고, 그러면 과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니까 그냥 넉넉히 들으시면 안 되고 잘 기억하면서. 근데 다행인 것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러니까 책만 잘 읽으시면 돼요. 책 내용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는 거예요.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가정상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걸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다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여의치 않으니까. 자, 가정 상담에 대해서 강의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뭐 사회적으로 생겼다 혹은 문화적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이걸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최소의 가정,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목표가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이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의 문제가 겉으로는 재정 문제고, 겉으로는 의견 차이고, 겉으로는 뭐 성격 차이고, 그런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속에 부부싸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싸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부부싸움 안 했으면 하나님을 못 볼 뻔했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좋은 계기예요. 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로 보니게 여인도, 또 귀신 들린 아버지도. 자녀가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못 만날 뻔했죠. 그냥 자녀가 귀신 들리니까 하나님께 왔어. 이 아버지가 원래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억지로 왔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회장이 능치 못함이 없느냐 하니까 고백하는 거야. 내가 사실 믿음이 없다. 근데 날 좀 도와달라고. 자녀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해요. 그래서 심리학은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로 해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한 일을 하고 재밌는 활동, 재밌는 시간, 재밌는 재미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그러나 성경 상담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잊었던 걸 깨닫게 움직이시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를 위해 성경적 상담에서는 부부와 부모, 자녀, 새 관계에 대해서 부부, 부모, 자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하나 세우면 거기서 틀리는 건 다 캐치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외환은행에서, 저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외환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별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6개월 동안 합숙을 한대요. 그러면서 뭘 익히는 줄 아세요? 위조 지폐 종류를 익힐까요? 네? 진폐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지지고 복구한다는 거예요. 끼고 자고 뭐 붙이고 다니고 그 냄새와 향취와 느낌을 6개월 동안 진폐만 그렇게 다룬대요. 그러고 나면 다 위조지폐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위조지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저기서 이렇게 바뀌고 위조지폐만 이해하다가 이건 뭐 시간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 하나만 알면 나머지 다 온전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별의별 가정이 다 있잖아요. 경상도 가정, 전라도 가정, 충청도 가정, 또 강원도 가정, 이북 가정, 탈북 가정. 너무 많아. 요즘 이제 탈북자 연구, 이제 우리 사모도 지금 탈북자 연구가 참 어렵더라. 괜한 걸 연구해가지고 지금 한다 싶어서 지금 되게 후회가 막금인데, 근데 결국 탈북자 연구도 핵심은 뭐냐 하면, 진정한 가정에서 얼마큼 멀어져 있느냐라는 거. 대한민국 가정의 기준이 아닌 거. 대한민국 가정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탈북자 가정을 경상도 가정에 마치겠습니까? 탈북자 가정을 전라도 가정에 마치겠어요? 충청도 가정? 서울 가정? 서울, 무슨 층? 중산층? 뭐, 네? 부유층? 저소득층? 탈북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어딘가 맞춰서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냐? 모두를 다 공통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성경의 상담에서는 성경적인 기준인 거예요. 가장 완전한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 상담은 사실 우리 문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적인 부분은 좀 이제 상담적인 부분을 다 겹쳐서 그렇지. 사실 미국에서 왔거든요. 성경 상담. 성경 상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왜 그렇게 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상담학이 안 일어났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기본 우리 가정의 이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가정의 성격은 이제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위주가 아니고 진도는 사실 책을 읽으시면 다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는 책을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매번 이제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시면 포인트가 주어지고 예전 강의를 다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형상담학교에서의 몇 년도 과정, 노년주한장로교에서 몇 년도 과정, 다른 세미나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지금은 하여튼 우리 요 수준에서 보려고 하는 그 이해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얘기를 하시면 그때그때 반영이 돼요.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그때그때 말씀드려서 딱 정해진 패턴은 없으니까 목사님이 가정상담의 진도를 잘 빼주겠지 이렇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그냥 가정상담에 대한 내용만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곁길로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성경적 상담학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성경 많이 봐요.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성경적 상담학 자체가 안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의 맹점인 거예요. 우리 신학의 맹점이고, 신앙의 맹점인데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타협. 다 타협해버려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얼마나 아주 타협이 없는 아주 고집불통의 사람인가 하면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차라리 교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거면 교단하지 않겠다 해서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교단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만,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상담도 제이 아담스 목사님이 왜 신학에 심리학을 겹치느냐. 성경만으로 우리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누가 변질됐으면 나갔을 뿐이지 변질되지 않는 대여섯 명이 모여서 끊임없이 연구를 한 거예요. 원칙은 성경 안에서 끌어내자. 그러니까 별거 별거를 다 끌어낸 거예요. 성경 안에서 끌어내자 하니까.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밖에서 데리고 오자라고 했으면 이게 변질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내자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이건 구원론으로 확정된 말씀인데 거기서 상담을 끄집어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랴. 이거는 신앙 문제인데 거기서 상담적인 어떤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진 거죠. 가정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좋은 가정, 우리 또 좋은 어떤 부부관계를 만들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원래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형상담은 원래 가장 성경적인 것에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생겼고 그리고 원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형상담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미국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도 당신들이 우리가 배운 것도 성경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당신들이 이 원리를 지키면 당신들도 성경 안에서 놀라운 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배운 우리도 성경 안에서 좋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다 끄집어내요.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알게 되고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여기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변질이 됩니다. 깨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에서 이런 이해를 배우시고 그게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이건 이제 원리만 이해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나 아 이게 원리구나.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부부와 그 안에서 부모와 그 안에서 자녀를 하려는 거구나 하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그래서 가정상담 속에 각각의 좀 다양한 원리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맞는 성경의 방법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것, 틀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며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예방, 미리 예방하는 미리.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면 해줄 수 있는 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배울 때는 원리를 이제 깨달으시는 거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그 원리로 계속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강의 개요입니다. 지금 강의 개요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별로 한 것도 없죠? 한 게 별로 없어서?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가 한계가 있는 게, 심리학의 진정한 한계는 정신과예요. 심리학은 정신과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약을 써버리는데 심리학 자체도 네 개의 이제 각기 다른 사조가 있어서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인간중심, 네, 가족치료 들어가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도 자중질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신과는 그것도 알고 약도 써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발전한데야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놔도 약을 써버리니까. 기껏 해도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무슨 방법을 쓰느냐가 틀리고 한 사람이 여러 방법을 쓰면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썼는지를 모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고. 그러니까 심리학은 애초에 이게 1층 이상을 세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기둥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과는 그걸 약으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은 정신과를 넘어설 수 없죠. 그러면 정신과는 약을 쓰면 문제가 해결되냐? 근데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쓰면 쓸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행동은 통제가 돼서 ADHD가 가만히 있기는 해요. 그래 이제 얘가 막 하다가 가만히 근데 계속 자. 계속 자. 그리고 얘가 피기가 없어지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약 중에 이제 특별히 제가 그 약 이름을 아는 이유는 우리 상담하는 사람 중에 그 약을 먹은 약이 있어요. 팍실이라는 약이 있어요. 팍실. 이 팍실이 이제 충동 장애를 이제 줄이는 그런 약물로 알려져서 이제 팍실이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팍실이 자살 충동을 그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데 혹시 자살 충동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 번 자기가 목 졸라서 죽을 뻔했대. 그런데 그걸 참을 수가 없대. 죽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도 한계가 있다. 약을 쓰는데. 나중에 약 먹기를 거부해버리면 또 문제고. 그러니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뭐냐면 요거를 올바른 기준으로 조단조단 풀어나가는 게 사실 진짜 답인 거예요. 애초에 있었던 문제들. 정신과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왜 정신과 갔을까? 정신과 가게 했던 사람이 너무 믿고 정신과에서 약을 줬던 의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이 이상 어떤 생각과 이런 행동이 확 커져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꾹 누르고 그 다음에 약 기운이 떨어지고 확 올라오는 거라서 오히려 이게 커지는 게 더 문제를 다 일으킨다.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다룬다는 게 이제 마약 성분도 이제 어떤 향정신성 그런 약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지금 아이가 어린데 그걸 말로 풀어가지 않고 교육으로 풀어가지 않고 그걸 약을 먹인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 부모가 그걸 한 것에 대한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꼭 먹이고 싶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안 먹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먹이고 하려고 하다 보면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가정이 어떠해야 되고 원래 부부는 어떠해야 했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 부모는 어떠해야 했다. 그럼 또 다 나와요. 뭐 할아버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요. 원래 어떠해야만 했는데 거기서 얼마큼 치우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것도 다 나와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고 얼마나 심한 어떤 처우를 했고 그게 또 상처가 있었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걸 다 따지고 듣느니 차라리 약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약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결국은 선택이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말로 조단조단 풀어서 얘야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게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풀어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기도 상담을 예배한 거죠. 그리고 여기 정신과 혹은 심리상담 해도 1년 해도 2년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붙들 수는 없으니까 정신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알고자 문의를 할 때 또 우리 상담학교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상담학교도 지금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광고를 할 수가 없냐면 상담자가 없어서 제가 밀리는 상담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본업을 팽개치고 지금 상담하느라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한 4-5시간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다 케이스가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그냥 뭐 부부 문제는 이제 오지도 않아요. 부부 문제는 뭐 두 달 기다린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겠습니다. 부부 문제는 오지도 않아요. 다 이 정신과적인 문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문제는 비비 꼬여 있어서 그거 이제 한 시간 듣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밀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더 이제 이원 수사님, 안우수진 이원 수사님 고생을 많이 하시죠. 많은 부분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가 있고 왜 했으면 똑바로 하지 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라서. 또 제 본업은 또 목사란 말이에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런 상담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또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한되어 있고, 남은 시간 또 목회 시간에 또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체된다고. 그래서 더 많은 상담사가 있어야 이걸 좀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전체 상담이 8단계가 있는데 우리 성경 상담의 단계가 8단계가 있는데 이 8단계를 전체를 다 제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8단계를 좀 나눠서 하면 그럼 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이 차트에 보시면 이게 상담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결국 모든 상담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도 가정 상담에서도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어차피 세미나나 사역이나 다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건 세미나일 뿐이지만 영역이 뭔지를 찾고 분류를 찾고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고 이렇게 해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은혜가 뭐가 필요한지 그 대화법 책도 읽다 보면 다 이런 순서예요. 다 이걸 다루는 거예요.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법 책과 다르게 그 책은 왜 그런가를 얘기를 해요. 의도가 뭐였는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그걸 다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자극이 되는 거죠. 다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책들은 다 잔재주 잔기술만 알려준다고요. 지금 그걸 왜 써야 되는지는 모르고 근데 이제 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성경 상담은 항상 의도와 목표를 찾는다고요. 그게 왜 성경적 상담의 트레이드가 되냐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 자체가 의도와 목표를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요. 뭐, 왜 예수님, 한국 옥합을 가진 여인에게, 깨트린 여인에게, 왜 저 돈을 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지. 듣기에는 너무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다. 돈괴를 맡고 있습니다. 받으면 제가 빼돌리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고 그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상담에 적용하기 때문에 성경 상담도 목표와 그 다음에 의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어지는 거죠. 요즘 이제 심리학에서의 경향이 지금 자매도 있지만 최근 경향은 감정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배울 때는 그냥 분류만 우리로 따지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영역 다루고, 분류 다루고, 그 다음에 그걸 바꾸려고 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내려와서, 감정도 좀 다르려고 해요. 감정이 더 깊은 수준이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하여튼, 이 감정을 다루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욕구는 다루지 않는데, 뭐, 언젠간 욕구까지도 심리학이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우리 성경 상담하고, 기본적으로 욕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결심, 실천, 사역까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단계 있고 이게 한 세션 이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뭐 1번 맞고, 2번 맞고, 팀 상담, 3번 맞고, 어려운 사람은 뭐 목사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담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여튼 이러한 이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단계가 가정 상담이니까 가정 상담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그런 위치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목차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교재를 어떻게 보시냐면 내용으로 보세요. 우리는 목차를 볼 테니까. 다시 말해서 7페이지를 가세요. 부부 상담, 결혼에 대한,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 7페이지로 가세요. 작은 교재, 큰 교재는 좀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수가 좀 예전 거라 특이하니까. 자, 7페이지에 가보면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가 나오죠. 부부 상담부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기 이전은 가정이 아니니까 그 가정에 대한 상담은 나중에 삥 돌아가서 개인 상담으로 할 거고 이제 가정이 시작되는 건 이제 만남이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크게 하나씩만 볼게요. 두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네 번째 견고한 결혼의 열 가지 특성.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넣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림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동물의 모습은 아니니까. 예. 사람의 모습인데, 이 부분은 뭐죠? 머리죠, 머리. 머리같이 안 보이세요? 느낌표처럼 보이시나? 자, 이게 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몸.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결혼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이 머릿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책에는 그 그림이 참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작은 책으로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고, 설명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뭐 조금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 이후판에 그림을 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속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해들, 머리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성경 지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머리만 있고 몸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만 있으면 비정상인 거죠. 그러면 결혼은 뭘 보여주냐 하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운 대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그 태도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세, 태도, 자세,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표. 그렇다면 이거는 신앙이 되고, 이거는 삶이 되는,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내 신앙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떤가를 결혼만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때로는 부모도 몰라요.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아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부모님은 누구죠?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때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은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아담이 죄 지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담에게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서는 구체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과 생활의 문제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구체적인 그런 신앙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런 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제 동료,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았대.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내 인간의 본성을 그제서야 깨달았대. 그 전에는 뭐 거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급한지, 내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때로는 허영심이 많은지. 근데 아내를 통해 그게 다 지적이 되더래. 그래서 처음엔 미칠 것 같았대. 아내가 그걸 지적을 해, 지적질을 해대니까. 근데 이게 저랑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울이구나. 왜냐면 집에서는 늘 그런 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 아내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아내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래도 되고, 아내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아무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부부로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지만, 그를 이제 입을 막게 해요. 그걸 못 얘기하게. 그러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 입을 막아버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도둑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내가 늘 얘기를 해준 게 그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사심없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아내는 지금 이제 우리 아내들만 있으니까 아내 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었으면 반대로 얘기할 텐데. 아내가 너무 성실한 거죠.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내의 얘기를 막아버렸으면 그러면 자기의 그 죄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또 아내도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럼 결국 아내도 남편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계속 나쁜 짓을 할 것이고, 또 하와는 하와대로 뭐 그럼 자포자기하게 되면 그럼 결국 하와나 아담이나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뭐 그런 책이 아주 예전에 유행한 적이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레이션입니까? 하여튼 누가 쓴 건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아담과 하나님의 하와. 그 둘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라고 보여주신 건데, 그게 이제 결혼이고 신앙에서의 모습인데, 그러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요게 된 사람이 기본입니다. 그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게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색깔이 좀 잘 안 나와서, 진하게.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있는데, 목은 작아. 머리만 커요.
남편은 신학 박사예요. 아내도 뭐 권사님이에요. 그러나 삶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몸은 또 아주 좋아요. 관계는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걸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럼 왜 저렇게 사냐면,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존댓말해. 남편과 아내님, 남편님, 응? 서로 존댓말하고, 자기 일 자기가 하고, 남편이 설거지하고, 네? 국민 남편, 또 국민 아내.
삶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몸만 커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만 크고 몸이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머리가 작고 몸이 큰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머리도 잡고 몸도 잡고. 애기요, 애기.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애기. 몸도 잡고 머리도 잡고. 아는 것도 없고 삶도 안 되고. 그러는 부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몸도 크고 머리도 크고.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장 기본적인 아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한 만큼 아는 것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야 하는 게 부부인 거예요. 20년, 30년. 근데 어떤 부분은 더 자라갈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런 부부들 있죠. 자꾸만 결혼 전을 생각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결혼해서 지금 10년 살았다. 결혼해서 20년 살았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살면 예를 들어 80년 서른에 결혼해서 90에 죽으면 60년, 60년이라 해봅시다. 90에 죽는다고 하고 그럼 60년 살잖아요. 60을 바라면 100년 해로를 할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결혼 초기서부터 지금 내가 얼만큼 살아왔지를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헤어지길 바라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10년을 살았어. 20년을 살았어. 근데 25년째 헤어질 거야. 네? 그걸 해서 참 우리가 많이 생활했다. 근데 영어 표현은 다 그래요. 영어 표현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한 이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만한 모습.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라든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요셉과 요셉 말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내가 그 모습이 되어 가야지 우리가 몇 년이 더 걸릴까 그런 모습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이런 원만한 이해의 부여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된 모습에서 더 작아진다든지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든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에서 그냥 작아진다든지 머리만 커진다든지 혹은 몸통만 커진다든지 기형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누가 먼저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노 부부는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남편이 밥을 못 먹을 텐데 그러면 남편은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내가 적절할 텐데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죽으려고 했나? 서로 먼저 죽 하여튼 서로 죽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죽건 나중에 죽건 그게 상관은 없거든요. 먼저 죽건 나중에 죽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살기 전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솔로, 황혼 이혼, 솔로, 나는 나야. 그러나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한테서 둘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체가 되는 마음과 몸이 그렇게 합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만한 이 놀라운 모습으로 되어가려고 노력할 때에 죽음이 의미가 있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둘이 딱 손잡고 우리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가면 뭐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고 뭐 아굴라가 먼저 가고 둘이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몸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저 단지 내가 먼저 가면 저 사람이 고생하면 내 마음이 슬퍼 혹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야 돼 혹은 뭐 내가 먼저 가야 돼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따진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결혼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반복해서 누가 제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 개념에서 우리가 그저 뭐 좋으면 결혼한 줄 알고 선 봐서 결혼한 건 줄 알고 혹은 뭐 가문의 어떤 결합인 줄로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가 결혼의 그 모습을 막 뒤틀어 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고 그게 얼굴을 보호한 결혼이건 선이건 소개팅이건 뭐 정략이건 뭐든 간에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그런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글로 가는 게 좋겠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계속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는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둘이 이렇게 혼합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둘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자
이 두 개의 원인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점차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이유가
여기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상담이 필요해요. 자, 이게 두 개가 원래 서로 부담감이 없이 더 연합되면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에서 딱 걸린 거예요. 뭐가 이게 걸린 거예요. 이쪽에서 걸렸던 혹은 이쪽에서 걸렸던 남편 쪽이건 아내 쪽이건 뭔가 걸려있으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원만한 이해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씩 더 집어넣어라.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더욱 이제 큰 부분이 생기는데 이걸 위한 게 부부 상담인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우리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뭐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서 여기에 당신에게 뭔가 있군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군요. 뒤에 뭐 다른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그럼 이제 풀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개 다른 교회에서도 부부 상담 아니 이제 가정 상담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면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게 배워서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으시라고 하고 이건 여기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더욱 연합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뤄야 돼 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가 딱 생기기만 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부부가 그냥 이렇게 갓길로 가는 게 아니라 혹은 평행선을 밟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둘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들어와서 그 연합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그럼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더 연합하자. 얘기가 달라지는.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남들처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게 될 각각의 어떤 의미가 개개인의 삶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과제를 드릴게요. 과제를 드릴 테니까, 과제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는 뭐냐면, 견고한 결혼의 아홉 가지 특성이 있어요. 책에. 그건 교재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견고한 결혼의 아홉 가지 특성, 적응성, 융통성, 의사소통, 가정의 헌신, 명확한 역할 규정, 상호 격려, 감사,
사회적 관련성, 시간의 공유, 영적 생활. 자, 이 과제를 하면 이 포인트를 드리거든요. 점수를 많이 드리니까, 예전에도 열심히 과제를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하냐면, 견고한 결혼. 네, 이렇게.
예전에 샤론, 마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이.
지금은 이제 다 공부를 안 하고 계셔서 예전 분들인데,
견고한 결혼의 특성 중 내게 제일 필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예전에 숙제였는데 이번 숙제는 뭐냐면 견고한 결혼의 특성을 생각할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걸 쓰시는 겁니다. 종이에 쓰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특성이 아니라 견고한 결혼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견고한 결혼에 대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과제. 그래서 과제는 전부 다 홈페이지에 어디 란에 가시냐면 홈페이지 가셔서 상담 세미나 누르시고 상담 세미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신청, 세미나 보기, 과거 세미나, 세미나 소감, 읽어보시고, 세미나 과제, 과제를 누르시고, 과제에 글쓰기를 하셔서 글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글쓰기를 누르고, 뭐 비밀글을 하셔도 되고 비밀글 하시면 제가 보고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코멘트하고 마치 상담 받으시는 건 상담 과제처럼 하지만 이건 세미나 과제니까 그 다음에 코멘트가 필요 없는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책을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제 하신 거를 다음 주에 첫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군요. 혹은 거기에 뭐 의문점이 있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그때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다 이해하셨나요? 네, 신중님 선생님.
이게 열 가지가 있는데,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열 가지는 역시 기준이거든요. 열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열 가지가 다 짚어 올리듯이. 쭉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있고 이가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부터 이가 빠지는데요. 하면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적응성, 우리는 적응성도 안 돼요. 융통성도 없어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쓰세요. 우리는 엉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리가 이런 점에 참 부족하구나. 아니면 뭐 적응성도 괜찮고 융통성도 괜찮고 근데 뭐 시간의 공유가 안 된다. 워낙 바쁘다. 영적 생활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퍼가 다 되는 게 좋으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갈 수 있게 바람 새지 않게 그 바람에 뭐가 새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남편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아내에게도 또 유혹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본이고 안 되는 게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제 말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에 뭐 지금까지 한 모든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역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들 조용해져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같이 수업을, 그때는 이제 시작부터 이제 수업을 해 나갈 거고, 여러분 질문을 하시면, 하여튼 고민거리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뭐 저 혼자 뭐 떠들어도 되니까, 저 혼자 떠들기 원하시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 뭔가 참여를 하기 원하시면, 질문하시면 그때그때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 경향 방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는 거고, 예전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다 첨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레벨과 받으신 포인트로 온라인 세미나실의 예전 강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 것부터. 각각 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원하시면 모시고, 특별히 뭐, 강제 사항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마친 다음에, 또 식사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되게 그, 김밥집에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고, 그래서 간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좀 모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김밥집에 뭐, 음식 시켜 먹고, 위에서 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고, 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간사님이나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누가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의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의자가 대답했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9월 가정상담을 첫 시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는 주의 정말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을 배우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깨달아지며, 그리하여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던 주님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마음이 열려 우리의 방향이 바뀌고, 또 가야 할 곳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바쁜 일이 없게 하시고, 급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